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직결한 러시아 병력이 13만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가 AP통신에 밝힌 이 같은 병력 규모는 지난 몇 주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1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통신은 또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내일 동부 우크라이나 지대에 진행할 예정인 훈련을 러시아 군이 겨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 소식통이 익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면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을 침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정보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훈련을 겨냥한 이 같은 위장 작전이 러시아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러시아의 침공 임박 가능성을 부인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억제력과 외교를 동시에 추진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P통신은 통화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 우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등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 회원국들과의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어제 러시아 등 OSCE 회원국들에게 48시간 이내 자국 국경지대의 러시아 병력 증강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요청은 러시아의 향후 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OSCE를 통해 러시아의 국경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외면해왔습니다. 유럽 국가 간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협정을 다루고 있는 빈 문서에 따르면 OSCE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의 군사 활동에 관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가 빈 문서에 근거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음 단계에 취할 조치로 우리의 국경과 러시아가 일시점이한 크림반도 내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과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48시간 내에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 집결시킨 병력이 1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어떤 침공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언제든 공중폭격을 시작으로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여 개 나라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들에게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정부군과 후티 반군 사이에 내전이 진행 중인 예멘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최근 납치됐습니다. 에릭 하네코 유엔 대변인은 어제 예멘 남부 내전 지역인 아비안주에서 유엔 직원 5명이 지난 11일 현지 임무를 완료한 뒤 아덴시로 돌아가던 중 납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네코 대변인은 납치된 직원들의 석방을 위해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유엔 직원들을 납치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소 해양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AEA 관계자와 다국적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구스타포 카루소 IAEA 핵안전보안국 조정관은 조사에 참여한 다국적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웃나라인 중국과 한국 측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검증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과학에 기반한 태도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노심 융융 사고를 냈던 후쿠시마 제1원전수를 2023년 봄부터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원전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를 통해 처리한 뒤 나머지 삼중수소의 오염 농도를 바닷물로 희석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 어업 관계자들 뿐 아니라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은 해양 오염을 이유로 반발했고 일본 정부는 IAEA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 CAS가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의 개인전 출전을 오늘 허용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1년 넘게 공석 중이던 주한미국 대사의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공식 지명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4도,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도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외교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과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도 계속 열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장관들은 미일 그리고 미한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 3국 장관들은 북핵 수석 대표들이 빈번히 협력한다는 점을 평가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명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를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불법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we discussed how to advance our shared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ing.
이어 지난달 8건의 북한 관련 개인과 기관의 제재를 부과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3국 장관들이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포함한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와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사용을 막는 한편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인 미국과 일본,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our respective special representatives on this topic, Ambassador Sung Kim who's here, Special Representative No, Director General Funakoshi.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외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라토리엄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북한이 이런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언제 어디서고 만날 의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북한도 이에 화답해 대화와 외교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역내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며 미일 그리고 미한 동맹은 이런 점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한국, 일본은 3국 외교장관 회담과 별도로 미한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이 양자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대한 개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국과 다른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영내와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이 포괄적, 호혜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영내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호주 피지 방문에 이어 호놀룰루에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데 대해 미국의 굳건한 미한 동맹 중시와 강력한 영내 관여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과시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외교전선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응이 나올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장관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규탄하고 기존의 대북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 국면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밝힌 뒤 우리는 추가 조처를 위해 아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한일 세 나라가 규탄이라는 표현을 담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의지를 과시했지만 실질적인 대북조치 차원에서 구체성의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주목적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명에서 규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번 공동성명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지난 2017년 독일 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 이외 미중 전략 경쟁과 여러 글로벌 현안들을 포괄했다는 점이 과거 북한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세 나라 공동성명과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상대로 한 산재한 외교 난제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갖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상황을 호전적인 대치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선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홍 실장의 분석입니다.
상당히 미국 측이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이 너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루거나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싶진 않다. 이런 기조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동성명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견제에 할애된 데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외교과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중국과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과거엔 북한의 도발을 골칫거리로 여겼던 중국의 태도가 이제는 도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북한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발을 강화한다고 할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지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좀더 자유롭게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가 관여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한국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상당히 경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미국 측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며 드러내기는 빠르지만 수면 아래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미한 간 논의해온 대북 관여 방안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이 있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은 한국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이와는 다른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요구해왔고 또 주장해온 것은 보다 적극적인 북한에 대한 관여, 또 외교, 대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좀더 높은 수준에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직접 좀 표현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홍민 실장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외교적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에서의 동결을 모색하는 대북 접근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 실장도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 측에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담는 수준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친서 등을 제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최근 대외 교역을 일부 재개하면서 기존의 비상 방역 체계 변화를 시사한 점과 관련해 백신 체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한이 지금이 인도적 차원의 백신 지원을 북한에 제한할 적기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겠다고 밝힌 공개적 반응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시도가 현실화될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타격 역량을 과시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그동안 불거져온 북한과 이란 간 무기협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비확산 체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미국을 거론하며 최근 시험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임을 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당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언급할 게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연초에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 발사 등에 대해 위대한 담력과 배짱이 불러온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한 나라는 지구상에 자신들밖에 없다며 많은 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자신들은 미국의 할 소리를 다하며 당당히 맞서는 나라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과 동맹, 배치된 병력의 안전을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탐색하는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동향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며 두 나라 관계가 미국 정부의 비확산 감시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북한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의회 조사국 CRS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는 이란, 북한 관계를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비확산 도전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과 기술 확산 능력을 막기 위해 다양한 비확산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회 조사국은 2일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광범위한 전략적 모험,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이견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문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알고 있지만 새로 밝힌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설명처럼 북한의 JR 구체적 종전선언 문안을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손을 내밀어 북한과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모든 범위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각국 통신사와 합동으로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종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공격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1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계속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 북한 주민들의 삶과 생계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인권을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확장 억지와 한일과의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체계 그리고 전략적 안정에 대한 다른 신규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담긴 대북 접근법은 지난해 4월 100일간의 대북 정책 검토를 끝낸 뒤 백악관이 제시한 방향보다 구체적입니다.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전반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와 비교해 새로 명시된 대북 정책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영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 가운데 안보 강화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중국을 비롯한 증가하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는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네 번째로 거론됐습니다. 안보 강화와 관련해서는 통합 억지가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어떤 형태나 영역의 공격도 단념시키고 격퇴하기 위해 전쟁 수행 영역의 모든 노력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인 안보 동맹과 안보 협력망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며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역내 5개 조약 동맹을 계속해서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 간 관계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시대의 본질적인 현안들에 맞서기 위해 집단적 힘을 모으는 유연한 모임을 통해 일할 것이며 특히 쿼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일 협력 확대를 구체적인 행동계획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주요 도전과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특히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삼각 채널을 통해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 기술과 공급망 문제, 여성의 지도력과 역량 강화에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욱더 역내 전략을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향후 1, 2년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인도태평양 경제의 틀 출범, 오커스를 통한 억지력 강화, 미한일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당국자들은 세 나라 간 공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한국과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그 맥락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한국, 일본의 대화 상대와 만나고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그의 상대들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가 공식 지명됐습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골드버그 대사 지명을 중요한 직책에 대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국 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11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골드버그 지명자가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로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리대사와 필리핀과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코소보 프리슈티나 주재 미국 공관장을 역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에서 정보연구실 차관보와 대북제재결의 18745 이행조정관을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인 골드버그 지명자가 2018년 경력대사로 승진했으며 그동안 대통령 유공자상과 두 차례의 대통령 공로상, 국가정보 은인장 훈장 등을 수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으로 상원의 인준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골드버그 대사를 주한미국 대사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직책의 최고의 선택이라며 반겼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전 세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 도전적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능력 있는 외교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ll bring all of that experience as well as his deep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in Washington to working closely with
골드버그 지명자가 이런 깊은 경험을 토대로 미국이 한국의 시각을 잘 알게 하고 미한 간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2006년 코소보 주재 미국 공관장으로 일할 당시 자신은 유럽 담당 부차관보로 일했다며 골드버그 지명자의 전문성에 외교관으로서 큰 존경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at that time was the chief of mission in Kosovo in Pristina. This was in 2006-2007. And it was a time of great instability.
당시 코소보와 그 주변국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외교적으로 예민했는데 골드버그 지명자가 현지와 워싱턴을 아우르는 외교 능력에 존경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또 골드버그 지명자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북제재 업무도 맡았다며 하지만 외교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써야 하는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처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는 매우 중요한 외교 직책에 매우 탁월한 선택이 이뤄졌다며 골드버그 지명자는 현직에 있는 최고의 미국 외교관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He's one of the probably the top American diplomat who is in the service now. He's the best of the best. And so I think it's a great nomination in Korea.
힐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제재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지만 사실 골드버그 대사의 이력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이 그를 매우 유능한 좋은 대화 상대자, 미얀 간 관계를 진정으로 도울 인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많은 관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한미국 대사 직책은 미북 관계를 담당하는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자리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골드버그 지명자가 풍부하고 다양한 외교 경험으로 중요한 직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alway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sts that we have in our diplomatic service, just because of both the volatility of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버시바우 전 대사는 주한 미국 대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동성뿐 아니라 양국 간의 중요한 경제 관계,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 기후 변화 등 미한 간 함께 협력해야 하는 여러 국제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외교 직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직책에는 진정한 전문가가 자리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골드버그 지명자는 그에 걸맞은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가장 최근 인공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과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열이 뚜렷이 감지되는 등 핵심 공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BOA에 공개한 북한 핵시설 동향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 쌓인 눈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13일 BOA의 주요 분석 결과를 사전 공개한 하이노넨 연구원은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중요한 징후는 원심 분리기 설치 공간에 6불화 우라늄을 넣고 빼는 공급소와 통제실을 포함하는 부분에 눈이 녹았다는 점이라며 이곳은 시설이 가동 중일 때만 가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원 건물들의 쌓인 눈도 녹았는데 이곳은 원심 분리기의 조립과 균형 조정, 장비 오염 제거, 원심 분리기 홀의 일정한 온도와 청정한 공기 환경 유지, 그리고 전기 분배 등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런 관측 결과를 놓고 볼 때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은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2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13일 BOI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비슷한 현상이 있었을 때는 원자라고 멈춰있어 지붕에 눈이 골고루 쌓여 있었다며 따라서 최근 사진이 좋은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saw the same phenomena a year ago, but at that point of time, since the reactor was not operating.
농축 우라늄 생산은 원심 분리기만 확보하면 공장, 광산, 군부대, 지하실, 땅굴 등 어디서든 좁은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발생시키는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달리 연기나 냄새, 특수 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감지하기 힘들고 공정도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우라늄 농축 활동에 이 같은 응닉성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공장의 가동 여부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는 거의 없다며 원자로처럼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이 없고 배출과 공급 과정이 위성에 노출되는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라늄 생산량 추정치를 도출하려면 원심 분리기의 농축 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시설이 지속해서 작동 중이라는 전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영변 핵 연구단지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2008년 위성사진에 포착된 핵연료병 제조 공장이 2009년 여름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개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 원심 물리기를 여러 개 연결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캐스케이드 설치 공간을 두 개로 늘렸으며 이후 몇 년 동안 기존 핵연료병 제조공장이 서서히 개조되고 일부는 확대된 것을 일련의 중요한 변화로 꼽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포착된 캐스케이드 홀 이후에 북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확장 공사는 완공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목적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논넷 연구원은 플루토늄 확보의 핵심적인 시설인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도 활동이 계속 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터빈 건물과 열 교환 시설의 지붕과 환기 굴뚝에서 눈이 먼저 녹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자로 운영을 지원하는 건물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지붕 위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처리 작업 이후 연료가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용 후 핵연료는 순환과 정화를 위해 물속에 담그는데 열을 발생시키는 이런 작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논넷 연구는 5메가와트 원자로의 설계 형태가 달라진 뒤로 관측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터빈 건물에서 가끔 증기가 배출되고 냉각수가 강으로 방출되며 겨울에는 열을 방출하는 원자로의 특정 건물 지붕에서 눈이 녹는 것이 주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는 지난해 2월에서 7월 기간 동안 방사화학 실험실과 화력발전소 등 부속 건물이 가동됐으며 8월 말부터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그 주변 건물에서 증기가 피어오르고 배수로 방수가 이루어지는 등 재가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바 있습니다. 하이논넷 연구원은 북한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벌였고 이에 앞서 1986년부터 1994년까지도 원자로가 가동됐다며 여기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또 한 차례 플루토늄 생산 활동이 추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플루토늄 생산량이 확인된 적은 없지만 2021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핵실험대 사용된 양, 원자로 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 추출 과정에서의 손실을 고려해 플루토늄 비축량을 25에서 48kg으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5메가와트 원자로를 통해 약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 억지력 추가 개발을 선언했을 때 과학자들에게 핵탄두 소형화를 지시한 만큼 여기에 성공할 경우 탄두당 플루토늄 양을 4kg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이논넷 연구원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해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가 안고 있던 근본적인 미비점을 나열했습니다. 제네바 합의 협상 당시 북한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해체하는 대신 폐쇄하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시설들의 유지가 허용돼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용 용기에 보관토록 함으로써 추후 북한의 결정에 따라 재처리가 가능했던 점도 허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이논넷 연구원은 제네바 합의가 허용한 이 같은 보존 활동으로 인해 북한은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한 뒤 원자로를 신속히 가동하고 재처리 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추가 생산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제네바 합의 체제 아래서도 현장 인력의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거의 5,000km에 달하는 남부 국경에 이른바 남부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장벽을 계속 세우고 있어 탈북민들과 지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탈북민들이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한 핵심 경로이기 때문인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탈북민 구출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중국 정부가 4,800km에 달하는 방대한 남북 국경 지역에 계속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들과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높이가 최대 3.6m에 달하는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 센서가 남북 국경지대에 설치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이를 남부 만리장성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은 표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내세우지만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국경 전반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권위주의 통치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 신문은 중국이 남부뿐 아니라 몽골 등 북부 접경 지역의 철책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과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등 여러 서방 매체도 남부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코로나와 마약 불법 거래 등 밀수 방지, 불법 이민자 차단 목적도 있지만 위구르족 등 국내 반체제 인사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핵심 의도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종달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로 가는 탈북민들에게도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10일 VOA에 남부 만리장성 움직임은 이미 1, 2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며 코로나 상황이 풀려도 탈북민들의 이동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어렵게 빠져나온다고 해도 중국에서 동남아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 밀림을 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렵지 않나. 이제 중국에서 오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김 목사는 북부 몽골 접경 지역도 철책을 이중으로 세우고 열 감지 카메라 설치를 늘리고 있어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도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전자신분증과 백신 접종 확인서 없이 국내 이동이 힘들고 탈북민 10명 중 7, 8명이 애용하던 남부 접경 지역도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민 상황은 역대 최악 중 최악이란 겁니다. 게다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밀입국하는 동남아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들은 중국 당국의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돼도 큰 부담이 없지만 탈북 난민들은 생명을 감수해야 한다고 김 목사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탈북민 2천여 명의 한국 망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WC는 이미 여러 악재로 중국 남부 지역의 탈북민 이동망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가면 더 하기 바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2천만 원 소리 나는데 지금.
이동은 더 위험하고 브로커는 줄면서 탈북민 한 명이 동남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국 남부 K도시에서 태국까지 가는데 10만 위안, 미화로 15,000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전 북중 접경 도시에서 태국까지 1인당 2, 3,000달러 정도면 갈 수 있었던 전례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탈북 지원 단체들은 이런 이유로 중국 북부 지역에서 이동을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적어도 수백 명에 달하고 북한의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단체에 호소하는 한국 내 탈북민들도 적지 않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9년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평균 1,000명에서 2,000명 이상을 유지하던 한국 입국 탈북민은 2020년에 229명, 지난해는 6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아울러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해 4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Beyond the Boundary 이영석 사무국장은 김정은의 국경 봉쇄 조치가 2년이 넘으면서 한국 내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수수료도 대폭 올라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화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힘들다. 돈 좀 보내달라. 데리고 가달라. 이런 요청도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평균 50%대요.
이는 세계은행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밝힌 세계 평균 송금 수수료 6.3%와 비교하면 거의 8배 비싼 것으로 세계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또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해 탈북민 407명을 조사해 12월에 발표한 1회 평균 대북송금액 1,700달러를 북한에 보낸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가족 손에 들어가는 금액은 850달러밖에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성은 목사는 가족이 북한 내륙에 있으면 중간에서 떼이는 비율이 60에서 70%가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에 따라 사기 행위도 늘어 탈북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일부 브로커들이 이제 자기 그 취입원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애매한 게 탈북자들한테 이제 탈북자가 탈북자를 사기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데리고 올 수 있어. 나는 확실해. 남들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착수금 나는 몇백만 주면은 일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냥 몇백 받으면은 돌려달라 그러면 북한에 보냈다.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교회에 막 많이 와요. 이렇게 당했다고.
지난 20여 년간 탈북민 구출 지원 활동을 펼쳐온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과거 독일 분단 이후 통일 전까지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주민이 거의 500만 명에 달해 통일에 기여한 것과 비교하면 3만 3천여 명에서 정체 중인 탈북민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탈북민 구출 방식은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첨단 감시 장비와 신분증 검색을 극복하고 고비용, 소규모로 탈북민을 보다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량은 되겠지만 아주 특별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탈북 루트 그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건 확실해요. 꼭 데려올 사람은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이 진화할 것 같아요.
김성원 목사 등 일부 단체 관계자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라며 국제사회가 중국을 설득하고 압박해 탈북민들이 합법적 난민주의를 받도록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물론 한국 정부마저 중국과 러시아 내 탈북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이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최근 한국 외교부가 중국 내 탈북민을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옥살이했던 한국 사업가에 대해 국위손상, 밀입국 범죄 행위를 했다며 여권을 무효화하고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 앰네스티도 이번 주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영해로 들어온 북한 남성 두 명을 중범죄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북송해 이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 당국자는 그러나 9일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안전과 신속한 이동에 대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그러나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생명보호 차원에서 남북한과 중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나 이제 남한이나 중국이나 모두 탈북민들의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상황 또는 이제 돕지 않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북한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게다가 이제 더 중요하게는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 없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방기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국제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지 하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A 뉴스 김용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베이징에 바짝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난 4일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날 안보리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회의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자고 촉구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unlawful acts.
한편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보기 원한다면 성의와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며 북한의 우려를 수용할 보다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법과 정책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do want to see some new breakthrough, they should show more sincerity and flexibility.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대응에 나섰고 중국도 협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러 갈등마저 부각되면서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공동 대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질서가 미중 갈등 구도로 재편되면서 북한과 중국은 밀착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은 중국의 대북 경제 원조 움직임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월 16일 북중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 열차는 신유주를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이후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중국이 북한에 무상으로 물자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일단은 외상을 주는 게 아닐까 봐집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2월에 정치적 그 행사, 2월과 4월에 정치적 행사가 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하는데 달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져요.
북한도 중국에게 깍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관계는 불패의 전략적 관계로 다져졌다며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체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에 7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자 발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중 양국이 마크에서 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there's some heavy talking going 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n these missiles.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타개하고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뭐 중국의 절대적으로 예속된 행보를 걸어온 적이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북중 관계를 활용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하고 중국, 특히 러시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공동전선의 형성의 가능성은 있지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합니다. 한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북중 밀착에 미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상국 외교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풀려면 전통적인 대응에 탈피해 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보완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look beyond sanctions to other instruments.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워싱턴의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담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tuck in a position where it doesn't have the political capital to do anything bold with North Korea, such as trying to engage them, because it looks like rewarding bad behavior.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도 1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밀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 악화와 북중 밀착은 북한 비핵화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미중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7년간 계속된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의장국을 맡아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또 미중 양국은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해 왔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북중 밀착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북중 밀착이 북한의 핵 보유 공식화로 이어질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779년 2월 14일 캡틴 쿡으로 알려진 영국의 위대한 탐험가 제임스 쿡이 자신이 발견한 하와이 섬에서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1768년 엔데버호를 이끌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한 제임스 쿡은 10년 뒤인 1778년 태평양을 탐사하던 중 하와이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 제임스 쿡 일행은 대서양으로 통하는 북극 항로를 찾기 위해 또다시 탐험에 나서지만 이에 실패하고 하와이 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쿡 일행과 하와이섬 원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임스 쿡은 1779년 2월 14일 원주민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쳐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은 물론이고 북극해에서 남극해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역을 탐사하는 데 성공한 제임스 쿡. 제임스 쿡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뉴질랜드 남섬과 북섬 사이의 쿡 해역, 알래스카 남부의 쿡만 등에 그의 이름이 붙여져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270년 2월 14일 발렌타인 사제가 국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됩니다. 해마다 2월 14일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선물, 꽃, 초콜릿 등을 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렌타인스데이가 생겨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유래는 3세기경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황제의 허락하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군에 차출된 미혼 남성들이 출병 직전 결혼을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렌타인이라는 한 사제는 이러한 결혼 금지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몰래 결혼식 주례를 서주게 되고 이것이 발각돼 결국 270년 2월 14일 국가 반역죄로 공개 처형되고 맙니다. 이후 사람들은 발렌타인 사제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이날을 세인트 발렌타인스 데이, 즉 성 발렌타인 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700년대부터 발렌타인 데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840년대에는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은 계속 지속돼서 해마다 2월 14일이 되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선물, 초콜릿을 줌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